네, 오늘은 요한 3서입니다. 왜 3서라고만 얘기하고 몇 장인지 얘기 안 하시는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5절까지 요한 3서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아멘. 요한 3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밖에 없고 그 한 장도 뭐 14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14절까지밖에 없고 사도 요한이 썼다는 말 자체가 이 안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이 서신은 사도 요한이 쓴 글이라고 생각되어져 왔고 그것에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 사도 요한이 아니면 누구의 글일지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글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내부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쓰여진 단어들과 내적인 글의 형식 등을 빌어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굳이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희는 사도 요한의 글이라고 그래서 믿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증명한다기보다도요. 사도 요한의 글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도 요한의 다른 글들, 뭐 요한 계시록이나 복음서 같은 그런 다른 글들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을 그 연관시켜서 이 글을 읽으면은 또한 다르게 또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글은 사도 요한의 말년에 지어진 글로 보입니다. 요한 3서는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인물이 3명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3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또 준비하다가 준비하는 중에 또 터프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 여기 보면 있죠?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언급을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오늘 설교에서 이 세 명을 모두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글에서 보았을 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권위에 도전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매우 악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를 따르지 말 것을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상황이. 그래서 그러기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직접 그곳으로 갈 수도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때로 교회의 성도로서 너무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그가 겸손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잘 행동하면 좋겠지만 그가 교회의 권력에 마치 세상적인 권력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에 좋은 영향력이 아니고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 교회에 참 불행한 일이고 그 영향은 문제는 믿음이 약한 항상 그러한 분들에게 더욱더 영향을 미치게 돼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참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림에서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그러한 에너지를 교회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요한은 그곳의 신실한 형제에게 말을, 이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그는 디오드레베의 육신적인 권력, 그런 영향력의 반대편에 있었던 신실한 형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크건 작건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가이오 같은 그러한 성도로서 교회의 국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참으로 교회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가이오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길진 않지만 짧은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가이오라는 이름이 그 이름 자체는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만 그들 중 아무하고도 여기 요한삼서에 나오는 가이오가 동일 인물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가이오는 이 서신서에만 나오는 인물인 것으로. 그러나 이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글을 통해서 배울 점 또한 그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때로는 원치 않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이오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이오를 사도 요한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도 더불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오늘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라는 것이죠. 오늘 토픽이요. 이 CCM, 복음성가도 이제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그 곡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기독교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도 이 노래는 다 불려집니다. 모든 사람이 들으면 다 기분 좋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래서 유명한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맞죠? 그렇죠? 인간은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앞뒤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은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인으로 모두 태어났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태어났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런데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건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만은,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지옥으로 보내지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신은 죽을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개사를 하러 하여서 부른다면 아무도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욱더 사실인데 말이죠. 그런데 안 부를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안 부를 겁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즘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반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며 기분 나쁘지 않은 것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인클루시브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은 약간 숨기고 사랑과 받아들이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좋은 말만 하는, 이것이 요즘 교회들의 많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죠. 듣기 싫을 수 있겠으나 좀 심하게 말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지옥을 가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지옥에 가도록 태어났으나 여러분은 건짐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짐을 받는다면 이 구원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갖춰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으로, 참 저 사람 정말 사랑 주고 싶다, 저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반면 참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참 정말 사랑을 저 사람을 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존재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받을만 해야 합니다. 받을만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사랑받을만 하십니까? 이 각도에서 우리는 가이오라는 인물을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이오는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가이오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의 소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구보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았던 그러한 사도였고, 잘 이해했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도 있죠.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옳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사랑을 알았던 사도 요한이 잘 알아보고 사랑했던 사람이 가이오였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 사랑을 받을만 하도록 성장하고 그 모습을 갖추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반대로 나 자신도 역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이오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진정한 사랑을 받았던 가이오는 요한이 그 믿었던 그 주님의 같은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일반적으로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 근본적으로 같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전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단어는 같은 사랑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잃어버린 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 혼에 대한 사랑이 사람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은 마음속에서 그 상대방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자라난 사랑이라기보다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혼에 대한 긍휼과 관계된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소위 얘기를 한다면, 그러기에 이것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 혼 자체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랑받는 가이오는 그러한 사랑과 조금 더 한 차원이 높은 사랑인데, 좀 다른 한 차원이 다른 사랑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의 사랑인 것이죠.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성경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 그는 첫 번째 주님의 진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성숙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과의 친밀한 관계 내에서 그를 잘 아는 가운데, 아니 잘 알기에 더욱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장한 그러한 사람,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사랑했었던 것이죠. 성도로서. 왜냐하면 그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로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친밀한 교제는 주님의 진리가 더 많이 공유되고 있으면 더 큰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물론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 교제의 기쁨이 또한 다릅니다. 그와 내가 성경적인 진리를 더 많이 같이 공유하여 같은 믿음 안에, 같은 진리 안에 있으면 더욱 그 상대방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더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같은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 그렇게 있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아멘. 가이오는 영적으로 그렇게 형통하고 건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원만 받고 그가 진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그 안에서 잘 볼 수가 없고 불만족이나 의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요, 질투가 계속해서 있다거나 의심이 많거나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감증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고 볼 수 없죠. 만약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사랑받기 어려웠을 가이오였을 것입니다. 근데 가이오는 분명히 혼이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육체적인 건강이 가이오의 혼이 건강한 것처럼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죠. 그렇죠? 가이오의 혼이 건강함을 이야기합니다. 혼이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는 영이 건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영이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되어 차있다 하더라도 내 구원받은 혼이 내 영보다 혼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내 혼은 내 자아와 같은 것이죠. 그런 경우 참으로 내 자신이 원래 타고난 성격과 성품이 내 영을 삐집고 나와서 혼이 나의 영적인 생활마저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혼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혼은 나의 자아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기에 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혼이 지배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양육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 나 자신을 움직여야 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혼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영이 내 혼보다 위에 있고 내 혼이 주님의 영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 혼은 더욱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혼이 건강할 때 내 육을 통해 나오는 행동이 또한 건강하게 됩니다. 내 삶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혼이 내 영의 지배를 받고 내 육이 그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참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제가 일하는 학교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Every graduate is equipped to think truthfully, act justly, and live faithfully for the good of the world and the glory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졸업생은 다음과 같은 것이 갖춰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으로의 선함을 위해 생각을 진실되게 하고 의롭게 행동하며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즉 내 생각, 내 혼이 생각은 혼에서 나오니까 내 혼이 주님의 영 아래에 있다면 나는 생각을 진실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서 내 생각, 내 행동이 진실하게 그렇게 justly, 의롭게 나와야 되며 그리고 그렇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과 부합된다면 내 삶 전체가 faithfully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이오는 혼이 건강했습니다. 왜 혼이 건강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냐? 그의 영이 건강했기 때문이고 그의 혼이 영에 대해서 올바로 지배받았고 그의 행동들이 그의 영과 혼에 의해서 잘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혼이 그렇게 예수님의 진리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이오는 그가 왜 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솔직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목격한 적이 있겠지만 저도 있고 믿음을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믿음은 그의 행동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성경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주제들에 의해서 등등 그의 믿음이 그냥 의도치 않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고 믿음의 사람처럼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명확히 드러내는 것만큼 또한 교제를 깊이 하는데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또다시 일하는 곳을 얘기를 해보면 거기서 이제 기독교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뽑을 때 지원서들을 받잖아요. 이제 요즘에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내는데 거기에 질문들이 몇 개 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는가 혹은 이제 그 personal perspective, 어떻게 세계관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물어봐요. 그것에 이제 쭉 답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레주메를 내면서. 근데 저는 이제 지원서를 리뷰할 때 다른 것보다 그걸 제일 먼저 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거는 또 빈칸으로 놓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수백 개 와도 저는 다 뺍니다. 안 봐요. 별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길게 장황하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글을 보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글에서 너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옳은 말을 썼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데 이게 느껴져요. 너무나 정답은 썼는데 마치 백과사전에서 쓴 것처럼 자기 얘기가 아니고 잘 포장해서 썼지만 자기 얘기가 아닌, 정답은 적었지만 자기 얘기는 아닌, 그럼 또 이제 제껴놓게 되죠. 믿음의 깊이는 다를 수 있고 성경적 지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피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정 거듭났다면 자신의 믿음에 솔직하고 진실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그리고 그 드러남의 진실되게 또한 그 행동에 옮겨질 때 참으로 그와 친해질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성도로서 더 교제를 깊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깊이 뭐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이제 형제들이 와서 사도 요한한테 얘기했을 때 그 가이오 속에 있는 진리를 그 말을 전한 형제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솔직하게 다 드러냈으니까 알았겠죠. 솔직하게 다 얘기했으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듣고 진리 안에서 걷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처럼 기쁜 게 없다, 이러면서 참으로 기뻐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솔직한 믿음의 전달이 사실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기도 합니다. 3절에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이오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범위 내에서 진리를 솔직하게 드러냈던 것. 솔직한 믿음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떻게 거듭난 뒤에 내가 바뀌었는지, 그저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복음 전달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잃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믿음이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듯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이오의 그 믿음을 그대로 드러낸 행동들, 가이오의 믿음을 진실하게 이야기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가이오를 더욱더 이해하고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그와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가이오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즉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신실함은 사랑받을 자격을 더해줍니다. 심지어는 사회 일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신실하게 일해줄 때 참으로 그 사람에게 사람으로서도 호감이 갑니다. 뺀질거리고 일을 안 하거나 맡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일을 제대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이러면 사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여기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행함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신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를 신실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이야기는 그의 믿음을 부지런히 행동으로 나타내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의 말과 행동이, 그의 믿음과 행동이 그렇게 일치할 때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더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는 아주 유명한 망난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10살이 될 때 이미 그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훔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래지 않아서 그는 아주 심각한 음주 문제, 알코올릭처럼 심각한 음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으로서는 아주 불성실하고 문제하였다고 해요. 놀랍죠.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기도 모임에 조지 뮬러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는 나중에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 그때 성경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수년간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가끔 교회에 나가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사실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1825년 11월까지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의 눈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의 모든 권고와 교훈은 내 인생에서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결심으로는 죄와 방탕의 삶을 버리겠다는 결심조차 내 스스로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던 것이죠. 망난이었던 그는 그의 사역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 그가 남긴 수많은 간증과 글을 통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디도 사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사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제서 우리는 사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지 뮬러의 간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의 강권이 나에게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많은 사람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성도로서 사랑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은 가이오를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생김새나 그의 교육 정도나 그의 재산이나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잘생길 수도 못날 수도 부자일 수도 가난할 수도 높은 교육을 받았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가이오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걸었던 사람이었고 둘째, 영적으로 그래서 혼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으며 셋째, 솔직한 믿음을 가감없이 그의 믿음을 드러냈었고 그대로 행동했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진실했었던 사람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신실하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다. 만약 내 옆에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사랑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그러한 의무가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기보다 사랑받을 만하게 성장하도록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